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우리 6절부터 봅니다. 우리 9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그 구조를 잠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재확인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말씀의 구조의 차이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솔로몬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떠한 은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었고 오늘 6절 이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했었을 때에 받게 되어질 그 주의 징계에 대한 언급.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 특히 개역개정에서는 아주 돌아서서라고 되어져 있고 개역한글에서는 아주 돌이켜라고 표현한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다 돌이키다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이켜 향하는가가 주된 관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 것 되어지겠으나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죄를 향하게 되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주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그렇게 경배하게 될 경우, 숭배하게 될 경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상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땅에서 끊어내버릴 것이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건축되어졌던 솔로몬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바 될 것이라 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의 이야기는 속담과 다른 인생들의 이야기거리로 전락해버릴 것이라 그리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 다른 민족의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히 8절, 9절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예시를 들어주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의 그 패망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집트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 것의 결과라 그리 답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상황적인 예까지 들어주시면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라고 하고 있고 개역한글에서는 부종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히브리어는 나바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 그저 따라가는 것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착하다,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밀착된 관계를 뜻할 때 특별히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느 관계를 또한 설명하여 예로 들 수 있느냐? 연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연연해 하는 모습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 다바크인데 오늘 그 다바크가 이 구절 말씀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면할 때 하나님을 어찌 따라야 하는가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무조건 그렇게 따라 붙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권면할 때에 이 다바크가 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할 때에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 다바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학자들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돌이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역시 이것도 누구에게 붙어있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것 따라가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들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 사이의 애증의 질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길과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의 것들과 다른 우상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 중에서 또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 중에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전에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 전부 거두어 가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줬다가 뺏는 인간의 어떤 악한 심보와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은혜 그렇게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주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주의 징계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요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징계에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유 우리에게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징계의 날들 권고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우리 스스로 늘 우리의 영의 안과 밖을 잘 스스로 돌아보아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그러한 결단들과 결속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면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개인에게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게 시작하면 주의 은혜가 거두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리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말씀에 대한 13년 만에 자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대하여 솔로몬은 아무런 반응을 내어놓지 않고 있을까? 그리 말씀 준비하며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답이 예상되어지는 질문인지라 생략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 하나님과 자세히 그렇게 대화 나누었던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답이 없는 것 유독 그렇게 준비하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인생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중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향하여 그의 삶을 돌이켜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누를 범하게 되는 솔로몬.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에 따라 또 이스라엘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남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은 훼파되어지게 되고 주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은 솔로몬의 그 무응답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점을 보게 되어질 때 이때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그의 인생의 전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믿음과 신앙의 가치들에 대해서 살아가라 그리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의 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 답하고 그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의 삶에서 그 답들이 정말로 행함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께 말씀드린 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은 인생조차도 결국 인생 말년에 들어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는 인생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 되리라 어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교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실수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품에 닿는 그때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삶 중에 주의 영광 끝까지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있은 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는 두로왕 히람과의 그러한 무역적인 관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그렇게 내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성경이 말합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필요한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땅에서 받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건축 자재들의 그 값에 대한 상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갈릴리 땅의 스물 성읍을 솔로몬이 내준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건축과 왕궁 건축의 그 건가는 별개의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왕궁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은 다윗이 이미 준비 끝낸 바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서 확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의 시간에 솔로몬이 더 많은 건축의 자재들을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요청한 것들이 있었고 그 대가로 갈릴리의 성읍을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군주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직접적인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어준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그나마도 받은 이 갈릴리의 스무 성읍에 대하여 마뜩치 않게 여겼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카불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무가치한 뜻이 있는 단어인데 히람이 갈릴리 땅의 그 스무 성을 보고 정말로 필요 없는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두로왕 히람과 협업하였을 때에는 히람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말들이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는 함께 협업하던 그 관계들조차도 이제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다툼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 건과는 별개로 1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다시 보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왜 이 히람이 다시금 솔로몬에게 금을 보내었는가에 대하여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계속하여서 이방의 왕과 경제적인 교류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의 건축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것들을 이미 채웠고 이루어냈고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방의 왕과 계속된 경제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삶 중에 세상의 물질들, 문화들, 관점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것 한 번에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합니다. 조금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의 것과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처음에는 경제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한 것일 것이라 솔로몬도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이방의 왕과 경제적인 물질적인 관계를 하는 것 크게 문제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솔로몬 그리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찌 되어집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에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후궁들을 그가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후궁들을 맞아들인 이유는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함이라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 맞아들인 이방의 후궁들로 인하여 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작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이키는 것, 주의 영광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 또한 어떠한 일, 어떠한 관계들로 찾아올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영적으로 예민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맞추어 살아가는 노력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솔로몬의 인생 말년과 다른 삶의 지속적인 주와의 동행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주만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가게 하는 무엇인가는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